우리 대한민국이 급작스런 코로나19로 환란의 때를 당해서 술렁이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또 사회와 교회를 쪼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빠른 전염성과 그 결과 때문에 온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는 온통 코로나19의 답답한 얘기들로 해가 뜨고 날이 저물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안 쓰거나 혹 기침이라도 하면 의심부터 하는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산에서는 시청 공무원 담당자가 교회를 폐쇄 안 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문을 보냈다가 교회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자 담당자가 사과를 하고 가능한 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신문도 TV도 회자되는 화제도 모두가 두렵고 절망스러운 코로나19 얘기들 뿐입니다. 대기오염이나 교통체증, 교통사고,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위험하고도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한 막급한 인명피해 때문일 것입니다. 추위는 난방으로, 더위는 냉방으로 처치가 가능합니다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우리의 신앙마저 침식이 되고 위협을 받고 있는 환란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을 일으킨 이 코로나19를 일시에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이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의 개발에 있다고 봅니다. 이 백신의 주사 한 방이면 끝날 사건인데 그 백신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 잠식되어가는 이 환란 앞에 정말 시원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 그립기도 합니다. 연병을 중지시키고 전염병을 거두실 분은 오직 천지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공예배는 반드시 생명처럼 지키고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내리신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도덕적이며 영원한 십계명의 정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불변하신 명령이자 뜻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주일에 이 한 자리에 모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코로나19의 위험한 감염 확산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에 공예배를 드리는 현장인 예배당에 모여야 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예배는 마땅히 같은 시간에 같은 한 장소에 모여 등록한 같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공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이든 교회의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주일날 공예배를 사람이 의논해서 중단할 권리는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당회나 노회나 총회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감염된 것이 확실하다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나 전염병에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을 두려워하거나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예배 장소에 참석 못할 경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녹화한 영상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처소에서 합당한 예배 원리와 순서를 따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적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한시적인 불가항력적인 조치임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은 전염병 확산을 앞장서서 예방하고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병이나 전염성 있는 환자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임에서 분리시키는 구약 성경의 정결의식법의 선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건강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 있는 실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생업이나 생활의 특성상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높거나 또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큰 신자나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는 식구 중에 불신앙의 남편 혹은 아내나 부모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면 신자의 덕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속히 없어지고 모든 교인들이 현장에 공예배에 출석해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기회를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예방접종과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서로 대면하여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인 언약 백성으로서 모여 다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고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본래의 공예배의 원리와 목적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마음 아프게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환난의 때와 재난과 재앙의 때에 우리 교회는 정부의 합당한 지침을 존중히 여기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을 구입해서 이웃과 나누는 일도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행하여야 할 교회 프로그램이나 형사들을 자제하고 삼가함으로 정부의 지침을 잘 반영해서 지역사회에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선한 행실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말세를 바라보는 성경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더욱 소망하셔야만 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은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초래되는 혼란을 직시하면서 모든 신자는 이 세상이 제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진리를 각성하고 상기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전염병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갖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고백한 시로서 예루살렘 도성이 극도의 위험과 환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지켜주셨음을 체험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험하고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모든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대로 봉사한 고라 자손들이 고백적으로 노래했던 시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그때 위험스러운 환난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몹시 위험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영어의 환난이란 단어 Tribulation. 이게 헬라어로는 트립시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로마 사람들이 곡식 나달을 껍질과 분리시킬 때 타작하던 타작 기구를 말합니다. 트립시스라는 곡식의 나달을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시킬 때 사용하던 타작기구, 이것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곡식의 나달 껍질과 분리될 때 얻어맞는 타작기구의 매질은 환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픔이 동반되는 것이 환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환란의 때 우리를 도울 자가 있다고 합니다. 환란이 이런 환란은 이런 엄청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런 환난 때에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란이란 원어는 차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강렬한 내적 혼란, 강력한 형벌로 인한 고통이란 뜻입니다. 복수형으로 환란들로 쓰였는데 온갖 종류의 두렵고 무서운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움은 큰 도움이라고 할 때 도움은 에저라 혹은 에제르라는 단어로서 도움, 돕는 자 혹은 부부간의 도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부부간의 돕는 도움, 이런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로서 자기 백성이 환난 중에 처했을 때 만날 큰 에제르라는 거예요.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환난 중에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엄청난 도움, 최상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도움과 최상의 도움을 가지고 환난 만난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도움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환란을 보세요. 본문에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환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환란을 보면요. 땅이 변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 땅은 전혀 변함이 없죠. 땅이 변하는 환란이 뭘까요?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대지진이나 바닷물이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 일어났길래 자연재해가 일어났길래 바닷물이 솟습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산이 진동하는 해일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난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나라가 두려워서 떨며 왕국이 흔들리는 크나큰 환란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에 보니까요.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에는요.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딱 걸려있는데 꼼짝없이 사냥꾼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올무에 걸려있을 때도 거기에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실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부리로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이 사실을 유다 왕 히스기야가 듣고 큰 환란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같도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요. 힘이 없어요. 이거는 보통 환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중에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치셨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전부 시체가 되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아수르 나라를 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그냥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18만 5천 명을 땅 칼에 다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심만만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은 맨날 후에 자신이 경배하는 신전에 들어갑니다. 이제 패배해서 후퇴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자기 신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왕위를 탐하던 그의 아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신전에서 아버지가 피신해 가가지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이 칼로서 암살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크나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한 유대인의 의사가 나치 독일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불려나가서 실험실과 가스실로 떠나는 동족들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신도 그들과 같이 실험실이나 가스실의 죄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의사가 강제 노역을 하다가 우연히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곤 몰래 그것을 자기 바지 주머니 속에 숨겨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그는 언제나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아침과 저녁이면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얼굴에 털, 수염을 맨돌했습니다. 깨진 유리를 가지고. 오후가 되면 나치들이 와서 가스실로 데려갈 처형자들을 호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피가 날 정도로 파랗게 맨도된 혈기왕성한 외과 의사의 턱을 보면서 차마 그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깨끗하게 맨도된 파란 턱으로 인해서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나치들은 그를 죽이기에는 때가 너무 이르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나치들이 폐망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살아서 죽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떠날 당시 그의 소지품은 유일하게 그 깨진 유리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그 유대인 의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조급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리 조각 하나에 소망을 걸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 가스실에서 나가는 날까지 나는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리라 한 그 사실이 그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서 느낀 그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은 법이 없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너무 조급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조급하다는 것은 너무 두려워하는 거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은 그러면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중에서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에서 새벽에 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칠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고 그 성에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란 예루살렘 성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태산 같은 큰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읍인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게 지키시고 큰 도움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난공불량의 성이라는 견고함이나 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자신의 처소로 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믿으라는 뜻이죠. 이 예루살렘 성읍은 오늘날 교회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택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처로 삼으신 자신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한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환난이나 재앙도 무너뜨릴 수 없고 해칠 수 없는 이 지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질된 사람들로만 구성되고 세속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될 경우는 아무런 외부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즉시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가장 허약한 모래 위의 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역사적인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출애굽대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또 다시 애굽으로 사로잡아 가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은 군대를 이끌고 진두지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황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뒤쫓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 성소에서 친히 역사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의 증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가까이 이르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있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강력한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 여맹과 함께 바다에 마른 땅이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에 보면은 그들의 뱅그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언제? 새벽에. 할렐루야. 집에 너희들 집에 있어라. 환난 당할 때 집에 있어라. 내가 집에서 도우마. 말하지 않습니다. 성소의 하나님이 임자에 계신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임자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교회를 안 나온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에 있어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지키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지키고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작가 박도 선생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해서 공개한 사진이 있습니다. 미국 박물관에 6.25 전쟁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진 찍은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사진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박도 선생님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막 구경하다가 찍어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그게 뭔가면요. 1950년, 6.25 전쟁 한창 있을 때 1950년 경남 진주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앞을 못 보는 아내를 지게에 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는 남편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인 아내를 달구지나 자전거나 트럭에 태운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게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편안하게 앉혀서 치고 가는 장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위급하고 위험한 전쟁 중에 혼자 도망치는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두 손 맞잡고 같이 뛰는 것도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를 지게에 치고 느린 걸음,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남편의 모습은 눈물겨운 부부의 사랑과 아내를 건지고 보호하려는 남편의 애틋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진입니다.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은 구세주요. 직위는 편안하고 견고한 성읍인 교회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직위는 남편이 지고 가는 것이기에 가장 안전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고 가는 이 환란의 때의 직위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직위인 교회 위에 앞도 볼 수 없고 내일도 볼 수 없는 영적 장님이 그 직위에 얹혀서 가는 은혜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인 교회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요동치 않는 구원의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읍인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네가 나를 그래서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의 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닥쳐왔을 때 믿는 자의 행동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을 피하여 도망하라. 환난을 피하여 도피하라. 은둔하라가 아닙니다. 뭐하라고 하십니까? 뭐하라고 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피해서 도망다닐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읍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성전에서 새벽 기도에도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환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처의 기근이 일어납니다. 처처의 정쟁이 일어납니다. 처처의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도망쳐라가 아니라 집안에서 언둔생활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우라고 말합니다.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무엘 산헤립이 유다 나라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급기야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환난과 촛불의 날이라고 마치 산모가 아이 날 힘을 다 잃어버린 이런 절박한 환난의 날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고 쭉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진영으로 들어가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칼에 쳐서 죽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신을 하거나 도망을 하거나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자다가도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사회교회를 조여오고 있고 또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빠른 전염성과 그 결과 때문에 온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위험군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지금 환란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입장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변의 집사님들에게 부탁하면 보내줄 겁니다. 이것을 잘 따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못 도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헬퍼이십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도우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 중에서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인 교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국 아수르 왕이 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히스기야 왕을 심히 괴롭게 하고 환난을 주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완벽한 응답과 아울러 기적적인 승리, 통쾌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는 기도하기 힘든 때입니다. 신앙 지키기도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굳게 지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적적인 승리와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